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상봉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는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상봉 규모와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을 연결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상봉 규모는 좀 아쉽지만은 3년 4개월 만에 진행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2014년 들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고 그 조치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한 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한국의 박 대통령도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신뢰 회복의 첫 걸음으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언급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향후 남북 고위급 접촉을 비롯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관련된 회담이 뭐 진행될 경우에는 대규모 상봉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산가족 문제의 최대 현안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가장 시급하고 좀 이렇게 현안 과제로 볼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1988년부터 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약 12만 9천 명 정도인데,
네.
이 중에서 현재 뭐 절반 가까이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이제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에 전체가 이제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또 이제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8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특히 그 가운데서도 80대 이상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2003년,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80대 이상의 고령층 자체가 3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이 상봉 대상자들의 고령화 현상이 현재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번 상봉을 계기로 상봉 규모 확대나 정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전체가 고령자임을 고려했을 때 이 상봉 규모 확대라든지 정례화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워낙에 이제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남북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은 조만간 대규모 상봉이라든지 정례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여러 가지 선결 문제가 있을 텐데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한 이 상봉이 좀 시급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의 어떤 진행 방식으로 봤을 때는 다 만나기 전에 이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80대 이상 어떤 평균 기대 수명을 초과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 상봉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뭐 단기간 내 대규모 특별 상봉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도 뭐 정기 상봉이라든지 수시 상봉의 방식을 좀 이 차용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또 있다면
네네.
이 앞으로 상봉 정례화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부도 이제 이산가족 상봉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이제 인도적 차원의 교류이기 때문에 남북 간 신뢰 회복 차원에서 뭐 실시된 어떤 이런 조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연결하지는 않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체제 불안의 어떤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상호주의적 입장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의 구제역 관련돼가지고 저희 정부가 지원 가능을 표명을 했고
네.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남북 간의 좀 피드백이 서로 오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 우리 정부 또한 이제 북한이 아무런 요구 없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고위급 접촉에서 이제 뭐 어떤 사안들이 오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 형성 과정에서의 뭐 단계별 지원 등이 뭐 논의되지 않았을까라고 뭐 추정이 됩니다.
네, 이번 상봉이 남북관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바탕으로 이제 조만간 뭐 3차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좀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14년 이 올해 한 해를 보더라도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회생이라든지 외자 유치 확대, 육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서 이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기 내 어떤 일관된 대북 정책이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어떤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북한의 뭐 4차 핵실험이라든지 뭐 극단적으로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과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